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자국이 마이크로소프트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다는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유럽연합 등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자, 우리 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떼지어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해 중국의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었다면서 이는 옳고 그름을 혼동시키는 것이자 순전히 정치적 목적의 비방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 최대 사이버 공격 근원 국가라며 중국 인터넷 보안 업체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능형 지속 공격을 발전시켜 오고 있고 오랫동안 주요 산업과 기관을 공격 대상으로 노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동맹은 중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고 중국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어제 나토, EU 등과 함께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이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이 벌이는 악의적 활동이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상당한 위협을 가한다면서 지난 3월 확인된 마이크로소프트 해킹은 중국의 소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가 요시데 일본 총리는 도쿄올림픽의 대부분 경기가 무관중으로 열리지만 대회의 의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총리는 오늘 도쿄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일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동시에 선수와 관계자들도 안전하고 안심한 가운데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또 백신 접종도 시작돼 긴 터널에서 마침내 출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여기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 의료 종사자 등 팬데믹과 싸워준 사람들 덕분이라면서 이번 올림픽은 전 세계에 평화와 연대, 회복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인해 4차 유행에 진입했음을 선언했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어제 강요회의 뒤 이같이 밝히며 앞서 발표했던 방역 지침의 일부를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보건패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건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완치 또는 48시간 이내에 코로나 검사 음성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증명하는 문서로 식당이나 카페, 쇼핑몰 또는 병원 등 복지시설에 들어가거나 기차, 비행기 등에 탑승하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에 발표한 시설 사업체가 이용객들의 보건패스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물리는 벌금은 기존 4만 5천 유로에서 1,500 유로로 낮추고 적발이 박본되는 사업체에 대해 점차 벌금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을 겨냥한 두 발의 로켓포가 발사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오늘 레바논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두 발의 로켓포 가운데 한 발을 요격했고 나머지 한 발은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곳에 떨어졌으며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은 이날 새벽 4시 직전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로켓포가 레이더에 탐지됐고 이어 이스라엘 측이 레바논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군 당국은 이스라엘이 와디 함물 지역에 12발의 포격을 가했으며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성명을 통해서 레바논은 지난말 발사된 로켓포 발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이스라엘은 주권과 국민에 대한 위협에 맞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레바논 평화유지군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군 관계자들과 접촉해 더 이상의 긴장 확대를 막기 위해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알제리의 주권과 독립, 영토 보존을 위한 발전을 굳게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어제 보도에서 왕이 부장이 이날 알제리 외교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또 중국은 알제리 등 개발도상국과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문제에 대한 이들의 대표성과 목소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알제리에 앞서 방문한 이집트에서는 마흐메드 아불 게이트 아랍연맹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핵심 이익을 서로 지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회담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내정 불간섭의 국제적 원칙을 강조하며 인권 문제를 정치화해 다른 나라에 압력을 행사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데 이용하려는 데 대해서도 국권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도성문입니다. 오늘은 미국 미네소타주 금붕어와 하와이 염소 얘기로 시작해봅니다.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에서는 으른 팔뚝만하게 자라난 럭비공처럼 커진 금붕어가 골칫거리고요. 하와이에서는 국립공원의 환경을 망가뜨리는 염소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입니다. 그동안 집에서 키우던 어항 속의 금붕어를 호수나 연못에 방류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한겨울 추위에도 그 생존력과 번식력을 자랑하는 금붕어가 아주 넓은 물에 살게 된 건데요. 5kg, 10kg 크기로 자라난 거대 금붕어 잡았다는 소식이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그 크기와 개체수가 다른 어종의 씨를 마르게 하고 있고 밑바닥 수초까지 마구 뽑아내서 자연적인 수질 정화 기능을 망치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당국에서는 애완 금붕어의 자연 방류는 불법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수만 달러를 들여서 외래종인 거대 금붕어들을 제거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자, 늘어난 염소가 문제인 하와이. 하와이 섬의 서쪽에 자리한 포후누아오 호나우나우 국립역사공원은 주민들에게 염소를 나누어주는 추첨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이 종교의식을 치르던 재단을 비롯해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있던 국립공원이 개체수가 늘어난 염소들의 마구잡이 훼손을 막기 위해서 적어도 700마리의 염소를 줄이기로 한 겁니다. 무작위 염소 추첨은 오는 28일에 진행되고요. 당첨자들은 반드시 염소를 실어갈 수 있는 자동차를 가져가야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에서는 열대우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7월 21일 수요일 북한은 평양과 양덕, 사리원,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은 종일 구름 많이 끼겠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차차 맑아지고 선봉과 양강도 지역은 오후한테 소나기 내립니다. 비의 양은 5에서 60mm 정도 예상합니다. 수요일 아침 가장 기온이 낮은 곳은 삼전입니다. 15도, 해주와 신포는 아침부터 25도에서 시작되고요. 삼전은 낮에도 26도에 머물겠지만 서쪽 지역 대부분은 32도 이상, 평양, 구성, 중강, 개성은 34도, 가장 뜨거운 것은 자강도, 희천 35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0.5에서 1미터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이 올해 초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미국과 영국, EU 등이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비난이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인도 안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들의 수가 공식 집계보다 최대 10배나 많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벨라루스 내 민주화 세력을 지지해달라고 벨라루스 야권 지지도자가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중국에서 들어온 소식부터 보죠. 중국이 사이버 공격에 연루됐다는 비난을 다시 받고 있군요.
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EU,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또 뉴질랜드, 호주 등 서방 나라들이 19일 합동으로 중국 쪽에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 전산망을 해킹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사 발표를 보면요, 자사가 만든 소프트웨어인 익스체인지의 전상망이 해킹당했는데 이 배후가 중국이라고 지난 3월에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익스체인지 뭐 낯설지는 않은 이름이네요. 이게 뭐라는 데 쓰는 소프트웨어입니까?
네, 전 세계의 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체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이메일 서버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 누가 이 익스체인지 전산망을 해킹한 겁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서방 국가들은 중국 국가 안전부와 연계된 해커 집단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국가 안전부라면 중국 정보기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국가 안전부가 국내외 정보는 물론이고 군사 정보, 방첩 공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국의 국가 정보 기능을 총괄하는 기관인데요. 최근에는 중국 쪽에서 감행하는 해킹, 사이버 공격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 해킹이 얼마나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네, 정부기관이나 정치 조직, 기업, 연구소, 그리고 대학 등 이 전 세계에서 최소한 3만 개 정도 되는 기관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국 국가 사이버 보안센터는 해커들이 이 미국과 유럽에 있는 해운 회사들과 해군과 계약한 업체들 그리고 핀란드 의회를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자, 중국 해커들이 익스체인지 전산망에 들어가서 뭘 한 겁니까?
네, 서방 국가들은 이 해커들이 익스체인지 서버에 들어가서 이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지식 재산권 관련 정보를 훔쳤을 것으로 봅니다. EU 측에서는 이번 해킹이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보안 위협을 제기했고 또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줬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 이 문제를 언급했더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기자들한테 이 관련 보고는 받았는데 아직 이 해당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직접 이번 해킹을 감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해커들을 보호하고 또 이들을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을 제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백악관이 일단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중국의 이런 사이버 활동에 대응해서 미국이 추가로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예. 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 러시아를 제재한 바가 있죠.
네, 지난 4월이었습니다. 이 미국 대선 개입과 연방기관 해킹 등과 관련해서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또 지난 6월에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도 러시아 쪽의 해킹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법무부가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서 중국인 4명을 기소한다고 발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 법무부는 이 많은 나라에서 장기간 외국 정부나 기관들을 상대로 한 해킹에 관여한 이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해커 4명을 기소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국가안보부, NSA와 연방수사국, FBI 등 미국 내 사이버 보안 관련 부서들도 어제 합동으로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중국 정부가 관여한 미국 내 기관들을 목표로 한 사이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 반응 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해킹과 관련한 서방 세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반응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측이 어제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오히려 중국이 미국의 사이버 절도나 감청 또 도청에 심각한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질랜드 주재 중국 대사관도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보안의 보호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뒤에 목숨을 잃은 사람 수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이 글로벌 개발 센터라는 조직이 오늘 공개한 내용인데요. 인도 내 코로나 사망자 수가 공식 발표보다 최대 10배 이상이 될 수 있다고 글로벌 개발 센터 연구진이 주장했습니다.
인도의 코로나 사망자 공식 통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인도 정부 집계를 보면 약 41만 4천 명인데요. 미국과 브라질에서 이제 사망자 수가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의 10배라면은 사망자가 40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글로벌 개발 센터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준으로 공식 통계와 이 추정 수치 사이의 차이가 최소 340만 명에서 최대 47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지난해 1차 확산 시기에 거의 200만 명이 인도 안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연구진이 이 사망자를 집계하는데 어떤 방법을 쓴 건가요?
네, 세 가지 자료를 결합했다고 합니다. 먼저 인도 인구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7개 주의 사망 신고 자료가 있고요. 또 열연병 사망률의 국제 수치를 인도 안에서 시행된 항체 테스트 결과와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 정부가 전국적으로 약 90만 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조사 통계도 결합했습니다.
네. 이전에도 인도 내 코로나 사망자 공식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이 사망자 수가 인도 정부 발표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사망자 수가 5배에서 7배 정도 될 거라는 역학자들 추정도 있었고요. 몇몇 또 인도 내 관련 매체, 언론 매체가 관련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몇몇 인도 내 지역 정부가 빠진 자료를 나중에 추가해서 수정한 통계를 최근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인도 중앙정부는 이 사망자 수가 대거 누락됐다는 그런 지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공식 발표하고요. 추정치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코로나로 이 워낙 사망자가 막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사망자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인도가 인구가 14억의 인구 대국인데요. 이 코로나가 대유행하기 전에도 이 사망 신고 체계가 굉장히 부실한 편이었습니다.
네, 한창 상황이 나쁠 때는 인도에서 이 코로나 감염자들이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환자가 넘쳐나면서 이 병원 등 인도 내 보건기관들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사망자 집계가 소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실제 사망자 수가 수십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사태는 인도가 독립한 이후에 최대 비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연구진들이 집계한 이 통계는 완전히 믿을 수 있는 통계라고는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연구진은 이 집계 방법에 각각 약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이 모든 사망 원인은 코로나 감염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연구진은 실제 사망자 수가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번 연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의 야권 지도자가 미국을 방문했네요.
네, 벨라루스 야권 지도자죠. 스베틀라나 티아놉스카야 씨가 미국에 왔는데요. 최근엔 또 BIA에 와서도 회견했습니다.
아, 티아놉스카야 씨 누구 초청으로 미국에 온 겁니까?
네,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왔다고 BIA에 밝혔습니다. 티아놉스카야 씨는 국무부 백악관 관리들과 연방 의원들 그리고 미국 국제개발처 사만다 파워 처장을 만나서 벨라루스 인권 상황 등을 논의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티아놉스카야 씨 VOA와의 회견에서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네, 그는 미국이 벨라루스 내 민주화 세력과 함께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 정권이 언론과 조직 등 벨라루스 안의 모든 것을 파괴할 때 벨라루스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벨라루스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미국이 지지해달라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티아놉스카야 씨는 미국이 벨라루스 문제를 현안으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라며 나는 벨라루스와 벨라루스 상황 그리고 정권 쪽의 이 폭력이 격화되는 것에 관해서 말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벨라루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그 뒤부터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죠?
그렇습니다. 이 티아놉스카야 씨가 지난해 선거에서 야권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선 결과 장기 집권하고 있던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이 압승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야권은 부정선거였다면서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근데 정부가 이걸 강하게 탄압하면서 지금까지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네, 지난해 대선에서 야당 후보로 나갔던 티아노프스카야 씨도 체포될 것을 우려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웃나라인 리투아니아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현재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이들을 석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벨라루스 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이 티아노프스카야 씨 남편도 14개월간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미국과 유럽연합, 벨라루스 정부를 제재한 바가 있죠?
네, 미국과 유가 지난해 벨라루스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는 데 관여한 벨라루스 관리들을 제재했습니다.
네, 하지만 벨라루스와 인접해 있는 러시아, 러시아는 루카셴코 정권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뒷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티아노프스카야 씨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점점 러시아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벨라루스 사태의 정치적 해결에 일부가 될 수 있다면 중재자로서의 러시아의 역할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정치권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사회기관시설 인프라 투자 근거법안 처리가 21일 상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부결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관련 중범 기소자 가운데 처음으로 플로리다 출신 남성이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서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수용소의 수감자가 본국에 송환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 사회기관시설 인프라 투자 근거법안 처리가 상원에서 시작된다고요?
네, 21일 상원에서 인프라 투자 근거법안 처리에 돌입합니다. 안건 토론을 위한 절차 투표를 이날 실시한다고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19일 밝혔는데요. 초당적인 틀을 마련한 지 한 달이 돼간다면서 이제는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협조하지 않을 전망인데요. 민주공화 양당의 대립이 심해질 수 있을 걸로 주요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네, 지은 지 오래된 미국 곳곳의 도로와 교량, 항만, 공항 같은 것들을 개량하거나 보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프라를 현대화할 필요성은 이전 행정부에서도 제기가 됐었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각 정당의 입장이 엇갈려서 실행되지는 못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이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가 침체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그래서 이 투자 계획을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기관시설을 현대화하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자 이런 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이 일자리를 통한 이 관련 공사들이 벌어지면서 급여 수준이 높은 이 직업들이 생길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연설했는데요.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90%는 특히 대학 졸업하기가 필요 없는 직책들이 될 거라고 백악관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인프라 투자 사업이 실현되면 거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호황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앞부분에 설명해 주신 얘기 중에 초당적인 틀을 마련한 지 한 달이 돼간다. 이게 척 슈머 대표의 말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네. 법안 처리를 위해서 타협안을 마련했던 게 약 한 달 전입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중도파 의원 20여 명과 바이든 대통령 측이 지난달 24일 백악관에서 합의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원안에서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던 총액 규모를 타협안에서는 1조 2천억 달러 선으로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공화당이 반대하는 사안들을 대부분 삭제한 결과입니다.
삭제한 부분이 어떤 것들입니까?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자 대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건데요. 먼저 투자 대상에서는 전통적인 인프라가 아닌 부분들을 모두 빼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원안에는 보육시설과 노약자 장애인 지원 사업,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설비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인적 인프라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규정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인적 인프라에 대해서는 공화당 측이 인프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진보 좌파 의제라고 지적을 했고요. 결국 타협안에서는 빠졌습니다.
네. 자, 타협안에서 빠진 두 번째 사항이 재원 마련 방안이라고 하셨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겁니다. 이 법인세는 기업들에 매기는 세금인데요. 원래는 35%였던 세율을 트럼프 행정부 당시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걸 최고 다시 28%까지 올려서 사회기관시설 투자 비용에 충당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공화당이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지금 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이 재투자를 비롯한 기업 활동이 위축시킬 거라고 공화당에서는 지적했는데요. 또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존 정부 예산에서 가용 자원을 최대한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내용으로 20일 상원에서 그 처리하는 절차가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 타협안은 마련이 됐지만 실제 입법을 위한 법안 문구 작성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른바 껍데기 법안, 쉘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19일 밝혔습니다. 이 껍데기 법안이란 건 법안의 윤곽을 비롯한 형태는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걸 말하는데요. 일단 상원이 타협안에 관한 토론을 먼저 시작하고 구체적인 보완 사항 등을 넣어가는 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공화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지도부는 부결을 공언했습니다. 슈머 대표가 60표를 얻지 못할 거라고 존튠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가 밝혔는데요. 타협안이 공화당 내 주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안 작성도 안된 상태라면서 강행 처리는 실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역시 표결을 하려면 작성 완료된 법안을 먼저 봐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이해하기 쉬운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공화당 지도부에서 특별히 60표라는 숫자를 언급했네요. 이 60표를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을 하더라도 공화당에서 10명 이상 합류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원에서 민주공화당 양당의 의석수가 50대 50인데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뚫고 주요 안건을 의결하려면 그 중에 60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는 안될 거라는 게존튠 공화당 원내총무의 말입니다.
네. 공화당 지도부의 입장은 뭐 그렇다고 해도요. 타협안 마련에 참여한 중도파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타협안 작성에 공화당에서 10여 명이 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도파만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가결을 할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중도파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 타협안 참가를 주도한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은 21일 수요일에 표결할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요. 역시 이 표결을 진행하려면 구체적인 법안 문구 작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가담자의 형벌이 선고됐다고요?
네, 지난 1월 연방 의사당 습격 사건에 가담한 플로리다 출신 38살 남성 폴 엘러드 호킨스 씨에게 19일 법원이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형보다는 형기가 상당히 줄었는데요. 하지만 형기 마감 이후에도 사법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보호관찰 2년이 추가됐습니다. 해당 사건 가담자 가운데 중범으로서는 처음 선고가 나온 건데요. 앞으로 관련자 처벌에 선례가 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중범으로는 처음 선고가 나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법무부가 이번 사건 가담자들을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단순하게 의사당 경내에 진입하는 등 참가 정도가 가벼운 사람들은 경범으로 입건을 했고요. 반면에 본회의장에 진입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거나 기물을 파손 절취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중범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전체 입건 대상자 수는 500명 선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중에 단순 가담 사례가 수백 명에 이를 걸로 주요 언론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호킨스 씨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건 당일 호킨스 씨가 상원 본회의장에 진입한 장면이 주요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 이름이 적힌 우돗과 깃발을 들고 의장석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기물을 파손하거나 공격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진행 중이던 2016년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고요. 수사 초기에 유죄 인정을 통해 사법 처리 절차가 빨라졌던 겁니다.
네. 유죄 인정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형사 피고인이 유죄를 스스로 인정을 하면 그 정상을 참작해서 구형량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영어로 흔히 플리 바게닝이라고 하는데요. 피고와 검찰이 합의한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대개는 그대로 선고가 됩니다. 하지만 이번 호킨스 씨 사건 담당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적은 형기를 선고했습니다.
네, 구형량보다 적게 선고한 이유는요?
네, 이례적으로 일찍 유죄를 인정했던 사실을 참작했다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또한 호킨스 씨가 이 폭력적인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공식 사과문을 내놓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실형과 함께 보호관찰을 선고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선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의사당 습격 사건은 민주공화 양당의 선출직 공직자들이 헌법에 따른 책무를 수행 중인 현장을 공격해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린 일이라고 랜덜프 모스 판사가 사건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가담한 호킨스 씨는 미국 국기가 아니라 특정 개인,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충성을 선언하는 깃발을 들고 있었다고 판사가 지적했는데요. 이런 행위는 나라 전체보다 개인을 우선에 뒀던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의사당 습격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에 난입해서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의사당에서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 선거에 당선인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시위대가 습격하면서 의원들이 전원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고요. 경찰관을 비롯한 5명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의사당 경계망이 난입자들에게 뚫렸던 근대 미국 역사에 유례없는 사건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돼 있던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고요?
네,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에 수감돼 있던 전 탈레반 지휘관 한 명을 본국인 모로코로 송환했다고 국방부가 19일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관타나모 수감자의 첫 본국 송환이 이뤄진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본국으로 돌아간 수감자는 누굽니까?
네, 50대 중반 압둘 라티프 나시르 씨입니다. 모로코 출신이지만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겨가서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 캠프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지난 2002년 무장단체 탈레반의 지휘관과 무기 담당 조교로 활동하면서 미군과 전투하다 잡힌 뒤에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송이 됐습니다.
네. 이 관타나모 수용소, 뉴스 보도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인데 어떤 곳입니까?
네, 지난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테러 용의자들을 수용하고 심문하기 위해서 출범시킨 시설입니다. 당시 테러로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과 워싱턴 근교에 있는 국방부 청사가 비행기 납치범들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이후 국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가 800명에 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수감자는 얼마나 됩니까?
네, 이번에 나시르 씨가 송환되면서 이제 39명 남았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현재 재판 중이거나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또 10명은 송환 권고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이 관타나무 수용소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겁니까?
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또 법무부와 국무부의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송환 권고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나시르 씨는 이미 지난 2016년에 더 이상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송환 결정이 나왔던 건데요. 하지만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송환이 이루어지지가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감자들은 극히 위험한 인물들이라면서 이들이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관타나모 수용소, 미국이 아니라 쿠바에 있죠?
네, 쿠바 남동쪽에 있는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 안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법상 관타나모 수용소 재소자들은 미국 본토에 있는 수용시설로 이송하는 게 금지되어 있는데요. 의료 행위를 위해서도 미국 본토로는 이송을 할수 없습니다. 안보상의 문제 때문인데요. 이 수감자들이 그래서 풀려나게 되면 제3국으로 가거나 본래 출신 국가로 보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관타나무 수용소가 아주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곳이죠.
그렇습니다. 소감자들한테 고문이나 인권 유린 행위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 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부시 전 대통령이 후임으로 취임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관타나무 수용소 폐쇄를 추진했었는데요.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 현재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 관타나무 수용소 폐쇄를 위한 검토에는 들어갔지만 수용소를 폐쇄할 경우 수감자들이 다시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를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관타나무 수감자들이 풀려난 이후에 적대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근데 미 국가정보국장실이 지난 2016년 공개한 자료에서 관타나무 수용소에서 풀려난 728명 중에 17%가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에 다시 가담한 게 확인이 됐고, 12%는 가담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대부분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보안심사를 거치지 않고 석방됐던 수감자들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에 풀려난 나시르 씨, 보안 심사에서 미국 안보에 더는 위험이 되지 않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나시르 씨는 19일 본국인 모로코에 도착한 직후에 경찰에 구금됐는데요. 현지 경찰은 나시르 씨의 테러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모로코 측의 협조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양국의 안보 이익 달성을 위한 모로코 왕국의 오랜 협력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히고, 이 관타나모 시설을 폐쇄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준 점에도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 열대 우림 가운데 3분의 2가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파괴됐다고 비영리 기관인 노르웨이 우림재단이 밝혔습니다. 특히 산림벌채와 농지 변경이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열대 우림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열대 우림은 주로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23.5도와 남위 23.5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열대 우림은 중미와 남미, 서부와 중부 아프리카, 서부 인도, 동남아시아, 뉴기니 섬, 그리고 호주 등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열대 우림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이곳은 연 강수량은 적어도 1750mm에서 2000mm 정도 되며 비가 1년 내내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는 많은 비는 열대 우림을 구성하는 식물 생장에 필수적입니다. 열대 우림에는 기온을 21도에서 30도로 유지해주는 태양 에너지를 만드는 햇빛이 직접 내리비칩니다. 이런 온도 덕에 열대 우림 내 습도는 77%에서 88%에 달하고 높은 습도 때문에 다시 비가 많이 내립니다. 높은 습기와 강렬한 태양빛 덕에 열대 우림은 다양한 식물종과 동물종의 보고가 됐습니다. 전 세계 동식물종 가운데 약 절반을 열대 우림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Tropical rainforests around the globe have the greatest concentration of species and the most biodiversity on our planet.
열대 우림 중에서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가장 큽니다. 다음 인도네시아 쪽 열대 우림, 그리고 중부 아프리카 쪽 열대 우림이 순서대로 뒤를 잇습니다. 가장 면적이 넓은 아마존 열대 우림에는 4만 개의 식물종과 약 1,300종의 조류, 어류 3,000종, 포유류 427종, 그리고 곤충 250만 종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는 4천억 그루에 달하는 나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마존 열대 우림에서는 수백만 종에 달하는 버섯이나 균류가 죽은 동물이나 식물을 분해하고, 이는 토양과 토양에 사는 생명체에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아마존 열대 우림은 다양한 색깔과 음향으로 채워진 진정한 생태적 만화경입니다.
Saturday in Brazil, troops in the Amazon fight for the future of the blazing rainforest.
하지만 열대 우림은 파괴에 가장 취약한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비영리 기구인 노르웨이 우림 재단은 지난 2002년부터 2019년 사이에 프랑스 면적 정도의 열대 우림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진행된 산림 파괴 행위 가운데 반 이상이 아마존과 아마존 주변 지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열대우림이 급속하게 없어짐에 따라 기후변화가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브라질 정부에 아마존 열대우림 보존을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열대우림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2부 윌리엄 하워드 타프트 대통령 시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쟁쟁한 후보 세 사람이 대통령 자리를 두고 맞서게 됐습니다. 10월 중순까지 세 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불과 3주 앞두고 루스벨트 후보가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사건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일어났습니다.
총격범 존 슈랭크가 쏜 총알은 루스벨트 후보가 입고 있던 외투 안주머니를 관통했습니다. 총알은 철제 안경집과 50쪽 분량의 접어놓은 연설문 종이 뭉치를 통과했는데 이 장애물들 덕분에 총알의 속도가 늦춰졌습니다. 총알은 루스벨트 후보의 가슴에 겨우 몇 센티미터 정도만 박혔습니다.
이때까지도 루스벨트 후보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때 고통이 마치 힘이 센 노새에게 발길질을 당한 것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충격 당시에는 어떤 상태였던지 몰랐던 거죠. 루스벨트 후보는 손에 입을 대고 기침을 했는데 피가 나오지 않았고 따라서 폐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주위 사람들은 총을 쏜 존 슈랭크에게 몰려들어서 폭행하고 있었는데 루스벨트 후보는 사람들에게 폭행을 멈추고 존 슈랭크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루스벨트 후보는 총격범이 내려다보며 이 불쌍한 인간아 하고 말하곤 몸을 돌려버렸습니다.
의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은 루스벨트 후보에게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 후보는 이를 거절하고 선거 연설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가서 연설을 해야 합니다. 연설을 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 루스벨트를 죽이려면 그 정도로는 어림없습니다. 루즈벨트는 총에 맞는 것 정도는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루즈벨트 후보는 수많은 군중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창백해졌습니다. 루즈벨트 후보는 누구에게도 부축을 받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루즈벨트 후보가 상처를 입었다고 알렸지만 여전히 연설을 강행했습니다.
여러분, 부디 조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연설이 길어지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 몸에는 총알이 박혀 있습니다.
루즈벨트 후보는 말을 잠시 멈춘 다음 다시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낮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하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제 몸에 생명이 있는 한, 저는 하고 싶은 말을 할 것입니다.
루스벨트 후보의 연설에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앞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던 내용 외에 새로운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루스벨트 후보의 냉철한 용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어리석다고 여기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행동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루스벨트 후보의 행동을 강인한 사람의 용감한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루스벨트 후보는 영웅이었습니다.
루즈벨트 후보의 연설은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루즈벨트 후보는 결국 몸이 많이 약해져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루즈벨트 후보는 의사들의 진찰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총알이 갈비뼈를 부러뜨리긴 했지만 다행히 심각한 손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총알을 제거하지 않고요.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루즈벨트 후보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가 내려가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공화당 후보인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과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후보는 진보당의 시어도 루스벨트 후보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두 후보는 루스벨트 후보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들도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루스벨트 후보의 건강 상태는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2주 동안의 휴식이 끝나고 루스벨트 후보는 다시 대통령 선거운동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쓰여도 루즈벨트 후보는 뉴욕시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 모인 많은 군중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군중들은 루즈벨트 후보가 얼마나 강인하고 건강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모두 놀랐습니다.
다음 날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후보는 뉴욕에서 선거운동을 마쳤습니다. 윌슨 후보는 환호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의 제안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지난 16년 동안 공화당이 말로만 떠들어온 일들을 실천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1912년 11월 5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쟁쟁했던 세 후보 가운데 승리자는 우드로 윌슨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 후보를 선택한 것입니다. 윌슨 후보는 600만 표 이상을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루스벨트 후보가 그 뒤를 이었고 현직 대통령인 태프트 후보는 약 350만 표에 그쳤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왓츠업 가이즈,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A 시네마 잉글리시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6년 개봉한 영화 라라랜드 함께 보며 표현 공부해볼게요. 꿈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도시 라라랜드, 오디션마다 떨어지는 배우 지망생 미아, 재즈 피아니스트를 열망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세바스찬, 운명처럼 계속 마주치다 연인이 된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오늘 배울 표현, write your own rules,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You could just write your own rules, you know, write something that's as interesting as you are.
What are you going to do?
I have my own club.
Write your own rules. 너의 룰, 규칙을 내가 직접 써봐. 즉,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는 뜻이 됩니다. Write your own rules. Do things the way you want to do them. 내 뜻대로 해봐. I'm going to write my own rules. 나는 내 뜻대로 해볼 거야. I'm going to do it my way.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미아와 세바스찬. 아직 두 사람의 꿈은 미완성이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희망, 꿈에 대한 열정을 갖고 둘만의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Write your own rules. 오늘의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could just write your own rules. You know, write something that's as interesting as you are.
What are you going to do?
I have my own club.
오늘은 write your own rules.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라는 표현 함께 배웠습니다. Thank you gu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재밌는 표현 배워보는 VOA의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